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첫 번째 시간 강사 박성수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몇년 전에도 이 시간에 강사로 한번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제가 저기 시골에 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니까 괜히 시골로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냈던 시간들이 그립고 하여튼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사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뭘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시는 게 보통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름을 말하겠죠. 자기 이름. 아니면 이제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뭐 자기가 키가 얼마인지, 또 고향이 어딘지, 출신 학교가 어딘지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좀더 깊이 이야기하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의 외형적인 그 표면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좀더 내밀한 내면의 세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내밀한 모습. 그걸 조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이 12월 25일이죠.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휴일을 지정해서 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쉬면서 오히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9장 1절, 지금 보이시죠? 예, 거기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의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간중간에 애화를 좀 썼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애화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 애화를 좀씩 이야기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룹바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룹바알은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협회 드림 하는 옛날 조그마한 파란 성경책 보신 적 있죠? 예,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전쟁에서 기드온이 앞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하는 일에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지냈는데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을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자식이 몇 명이었냐면요. 아들이 70명이었어요. 많이 낫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엄청난 애국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식 7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시대에도 첩의 자식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왕자 70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웃사이더였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욕망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을 이어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제 그 배경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 자기 외가가 세겜 지방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겜 지방에 가서 자기 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당신들의 친족인 내가 다스리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쪽 혈연관계인 아비멜렉이 치리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럼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어디 충청도 어디 사람이다 그러면 충청도에서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입니다. 많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뜻을 이야기를 했더니 세겜 사람들이 은화 70을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은화 70으로 사람들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형제간 7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이제 뭐 잔치를 연다는 명목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서 불러 모았겠죠.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나쁜 놈이죠.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또 있겠습니까? 여기 혼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막내만 도망가고 거의 70명이 이 자리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 보면 여러분 마음에서 분이 올라오십니까? 분이 안 올라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 분이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아비멜렉하고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전에는 둘이 한편이 돼가지고 밀어주고 했는데 3년을 못 가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었는데 남은 사람들이 어떤 망대에 피해서 대항을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나머지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망대 가까이에 갔습니다. 근데 망대 위에 있던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집어던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아비멜렉이 맷돌 한 짝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죽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세겜 사람들도 저주를 받았고 아비멜렉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이건 남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진짜 죽을 짓 했네. 이런 생각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저런 놈은 죽어도 싸. 예, 그 다음에 나 같으면 절대로 저런 짓 안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몇 년 전에 드린 이야기인데 그냥 또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으시죠? 예. 네. 근데 백설공주하고 이제 그 쌍벽을 이루는 그 여인이 계모 왕비였잖아요. 계모 왕비 하면 또 요술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모 왕비는 항상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요. 그리고 요술 거울한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묻는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근데 거울이 그야말로 왕비 마마지요. 이러죠. 근데 허하하하 하고 막 웃어요, 왕비가. 근데 뭐가 쎄해, 꺼림칙한 거예요. 거울이 왕비 마마라 하긴 했는데 꺼림칙해. 다시 묻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거울이 좀 머뭇거리더니 왕비 마마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백설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막 이를 갈잖아요. 그것이 나보다 더 이뻐? 그러면서 그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독사가를 먹여서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왜 이 귀한 시간에 지금 내가 25일 날 시간을 내서 왔는데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100% 누구 편에 서냐면 백설공주 편에 섭니다. 그리고 다 계모를 욕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적어도 백설공주 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보다 잘나고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을 보면 백설공주 같은 마음이 나오던가요? 계모 같은 마음이 나오던가요? 아, 솔직한 분이 그래도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저는 백설공주 이야기로 들을 때는 분명히 백설공주 편이었거든요. 계모 그 정말 그 마녀다, 그 여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까지 공부를 좀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저보다 공부 더 잘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친구들을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더라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나보다 선생님에게 더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 더 인기 있는 친구를 보니까 백설공주의 마음이 아니라 계모의 마음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쏟고 살아온 게 있는데요. 내가 남의 이야기나 책에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악한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나는 대부분 선하고 옳은 편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면 내가 저주, 나쁜 놈이라고 저주했던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마녀 이야기를 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흥부놀부 이야기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흥부놀부 이야기 들으면 다 누구 편이에요? 다 흥부 편이에요. 놀부 욕심쟁이. 세상에 그 형제간인데 지 혼자 다 차지하고 흥부는 손가락 빨개하고 나쁜 흥부놀부 이야기 들을 때는 다 흥부 편이고 자기가 흥부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애화를 드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외할아버지가 서울에 빌딩을 여러 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미 아들들 둘하고 딸이 있었는데 이미 재산도 꽤 많이 주고 그 당시에 다 그랜저를 타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랜저가 흔한 차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좀 사는 사람들이 타는 차였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관을 문데 아버지 관에다 침을 패! 하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을 두드러 팼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장례 치를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둘째가 아버지 관의 유산 문제 때문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 관에 침을 뱉고 형을 두드러 팬 그 동생이 어렸을 때 흥부놀부 이야기 들을 때는 누구 편이었을까요? 흥부 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산을 물려받게 될 입장이 되니까 누구 마음이 나왔습니까? 놀부 마음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이거는 이제 이야기인데, 형제간 둘이 싸우는 거 보이시죠? 예. 자, 마가복음, 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암흑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죠?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아, 저 강사 이야기인가 보구나. 그러면 아직 형광등 불 안 들어온 거예요. 예, 네,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하나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악한 생각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들어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한 생각, 그 다음에 간음. 여러분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성적인 문제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속 깊은 데 가보면 음란한 마음 있습니다.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여러분 평소에는 사람 살인 안 해요. 언제 살인하는 줄 아십니까? 내 이익과 연관됐을 때. 자, 이 아비멜렉이 그냥 형제간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예, 언제 형제간들을 죽였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걸거칠 때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럼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욕망에 걸거치는 대상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이게 다 우리 속에 지금 있는 것들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온색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내리신 판단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난 조금 선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 이 그림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 법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글을 쓰세요.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자꾸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으시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자, 지금 이 뒤로는 안 가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그녀에게 돌을 던지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자, 이제 이 여자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자기를 봐야 됩니다. 죄 없으면 돌로 던져도 되는 거예요, 돌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왜? 이 여자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들도 다 은밀한 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다 떨어뜨렸어요. 이 여자를 치려고 가져온 돌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더니 가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나오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자의 대답이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다 가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여자는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뭐라 그래요? 쉴드라고 그래요? 방어벽이 되어주신 거예요. 돌들이 이 여자에게 오지 못하고 다 중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생명을 얻었어요. 저는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돌 들고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맞죠? 주님,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고 저도 죄인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주님, 저는 이 여자처럼 안 드러났을 뿐이지 제 안에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여자처럼 안 드러났을 뿐이지 저도 은밀하게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도 죄인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자처럼 죄인의 자리에 마음이 내려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 여자와 같은 죄인의 위치로 마음이 내려가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여자처럼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위치에 가본 적이 없이 이 여자를 돌로 치러온 그 사람들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자처럼 무슨 간음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드러나서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저주가 지금 임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믿음은 따로 놀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나는 나대로 막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처음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한 번은 여러분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같은 마음의 위치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 가본 적이 없으면 항상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또 한 여인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도 하고 수로보닉의 여자라고도 하는 여인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멸절하라고 한 그 대상이 가나안 거민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제 이때까지 지내왔는데, 이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누구냐?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를 쫓아왔습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른 때 같으면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한 말씀도 응답하시지 않고 가던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뭘 물었는데 답을 안 해준다,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뭘 물었는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뭘 물어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긴급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무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가시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초림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한 소리입니까? 근데 그런데도 또 붙들어서, 예수님,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 얘기도 그러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죠.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경배라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세 번째 반응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다가 두 번째 아까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상관없어.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세 번째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 여기서 개들은 이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자를 지금 이 여자가 도움을 입으려고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에게 개라고 하잖아요. 개들. 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선하신 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놀랍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박노찬 목사님에게 와서 뭘 막 도움을 요청했는데 들은 적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아마 그 1단계에서 무너질 거려? 뭐야, 뭐 들은 척도 안 해, 목사님이. 아마 그때 기분 나빠서 돌아설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을 들어놓고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자기가 개 맞다는 거예요. 네, 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은 그게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의 위치가 어딘지 보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마음의 위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위치예요. 저주받기에 합당한 아무 공로가 없는 그 위치. 주여 참으로 옳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괜찮은 게 있고 선한 게 있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분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저주받을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뭐로 들려요?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겁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맞아요. 누가 자녀의 빵을 취해 개들에게 줍니까?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주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교인이 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한 번은 여러분 마음이 이 위치로 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저주받기에 합당한 인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은혜의 세계가.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게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마음이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마음입니까? 제 마음입니다. 아, 강사 마음이구나. 자, 여러분 각자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 마음.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응답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은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돼지가 나왔느냐. 예. 네. 돼지와 소를 제가 준비했는데, 예. 네. 그럼 종교는요, 돼지가 소 되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소는 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소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우리 죄인을 비유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씩 개선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 보내고 계속 인간들에게 너를 더 고쳐라, 네가 좀 더 잘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자, 종교는 돼지 보고 사람 그 소처럼 되라고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면, 신앙은 돼지로서는 죽고 소에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이 행위로 선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 생명,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돼지와 같은 부정한 우리에게 거룩한 새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죠? 흑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흑인의 피부색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변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 그다음에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에티오피아 사람의 피부색, 그 다음에 표범의 반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아이로 오시지만 그분은 놀라우신 이다. 조언자며 강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는 아버지다. 평화의 통치자다. 자, 그럼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한 아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들이 궁궐에서 왕좌에만 앉아있다가 한 번씩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려고 왕좌를 떠나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사이로 내려올 때가 있죠. 자, 우리가 뭐 이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두려우시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내 소유로 움켜쥡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면서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 인간이 가장 꺼려하는 것, 그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집도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자, 원래 예수님은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사람으로 오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높은 데 올라가고 싶지 낮은 데 내려오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내려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강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자가 돼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그냥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분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지 정죄받고 추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위치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 때문에. 예, 십자가죠.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좀 더 대비해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제 두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좀 드렸어요. 자,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물로 만들려고 움켜쥐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만큼 놀라운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비밀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위장했던 것이 있다면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낮아지는 길은 마음 낮춰야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를 인정하면 돼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그 소리를 좀 제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중학생 때 전라도 목포가 고향인데 중학생 때 겨울방학이 됐어요. 근데 이 겨울방학 때 너무 심심하잖아요. TV도 그 당시에는 채널이 몇 개 안 되고 저녁이 돼야 하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목포 유달산에 활터가 있는데 그 활터 관리를 제 동네 형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그 활터에 놀러 갔습니다. 하더니 그 형이 활터를 막 활도 구경시켜주고 활과 연관된 걸 막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됐느냐? 화토를 치게 됐어요. 화토. 그래서 이제 화토를 이제 쳤는데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기를 하게 되고 그것도 발전을 하대요. 내기를 하다가 이제는 진짜 돈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화토를 치니까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금방 저녁 11시가 됐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야 이놈아 공부는 안 하고 어디다 싸돌아 다니고 와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눈을 딱 감으니까 찬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화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눈 뜨자마자 화토 생각이 나요. 그 중독성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친구들을 규합해갖고 또 갔어요. 또 했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요. 그러고 왔더니 우리 아버지 또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책을 싸갖고 갔어요. 공부하는 척.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도박에서 돈 딴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부모님께 돈 참고서 사야 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또 가서 했어요. 방학 내내 화토를 쳤습니다. 겨울방학이 그때 한 50일 가까이 됐는데 방학 내내 화토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갔어요. 그때 중3이었는데. 그런데 제 반 친구들이 야 성수야 너 방학 내내 화토 쳤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방학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들을 이해가 안 가. 야 누가 그러던데 몇 반에 그 박비호가 그러더라. 제 친구 중에 박비호라고 있었거든요. 이웃 동네에. 박비호라서 이름을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비호가 그랬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반 찾아갔어요. 야 비호야 너 잠깐 나와봐. 너 내가 방학 내내 하토 쳐왔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 응? 야 인마 너 방학 내내 나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 근데 저 방학 내내 하토 친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야 너가 왜 그런 말을 했어? 아 그게 방학 때 내가 너네 집에 여러 번 갔거든. 근데 너네 집에 갈 때마다 너네 엄마가 너 화토치러 갔다 그러더라.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너네 엄마가 그랬어. 이야, 집에 왔어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엄마, 방학 때 내 친구 놀러 온 적 있어요? 어, 몇 번 왔더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저희 집이 옛날 집인데 창호지 그 문이에요.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창호지 문이고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대문이 있어요. 근데 겨울에 문을 닫아놨는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대문 밖에서 바람이 휑 휑 하고 부는데 제 친구가 밖에서 성수야 성수야 부른 거예요. 영구 부르듯이. 근데 이제 저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 성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활터 갔다 이랬어요. 자, 저희 어머니는 활터 갔다 했는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제 친구는 활터는 얘는 모르니까 화토 치러 갔다고 들은 거야. 얘는 잘못 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순간순간에서 여러분을 지적해 오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고, 이게 너야. 너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을 계속 지적해 왔어요.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다 내면하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분이 됐거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사람이 다른 사람 지적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할 줄 알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이 머리에서만 뱅뱅 돌아요. 제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이냐면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학교에 갔어요. 그때 있잖아요. 주님, 주님이 저를 적발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나를 가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었네요. 주님은 악한 인간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럴 텐데 그때만 해도 아주 내 의가 강할 때라 다시 학교를 갔어요. 야, 비오, 너 이리 좀 나와봐. 죄는 내가 지어놓고 당당해. 나 그 친구가 이렇게 쫄리쫄리 나왔어. 야, 임마, 우리 엄마가 활터에 갔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친구들한테 모함할 수 있어? 내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박비호라는 친구가, 아, 미안하다, 난 모르고 그랬어. 우리 인간의 야비함과 사악함. 여러분, 이거는 할 만한 이야기니까 드린 거예요. 중3 때 이야기 뭐 이건 해봤자 제가 크게 부끄러울 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다 내놔볼까요? 진짜 더러운 그 오만 생각들, 탐욕들, 욕망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온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돌아가신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할 때 그 예수님하고 마치 기어가 맞물리듯이, 떨어져 있던 기어가 맞물리듯이 그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각자가 1분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거론하고 꺼내는 것이 낯뜨거운 일이지만 또 모두가 기피하는 일일 수 있지만 암을 숨긴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을 드러내야 진정한 수술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완고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죄인 맞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곤면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돼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시간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오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